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15절까지만 교독하시고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편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려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우리 손에 있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같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27조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중국 최고의 부자인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에게 고민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마치 럭비공처럼 돌출 행동을 하는 그의 외아들 왕스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친구를 만날 때 돈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나보다 돈이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 곤욕을 치렀는가 하면 올 초에는 본인은 여자친구를 고를 때 몸매만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 여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달에는 한 개에 무려 1,300만 원이나 하는 애플사의 최고급 시계 두 개를 사서 집에서 기는 애완견의 앞다리에 이렇게 하나씩 부착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애완견인 것처럼 내 시계가 생겼다. 나는 발이 네 개니까 애플워치가 두 쌍이 필요하지만 졸부처럼 보일 것 같아 한 쌍만 구입했다 라고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 그의 돌출 행동은 자수성가형인 아버지 왕 회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가 자산 95조에 달하는 완다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으니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마치 왕스충처럼 돌출 행동을 하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사울의 장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으로 오늘 돌출 행동의 주인공 또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또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 전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전쟁 촉발의 주인공이요 또 다른 돌출 행동을 하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은 영락 없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왕스충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국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더욱 경솔한 모습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인접국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바위요 또 제거해야 할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요나단의 결단은 단순히 철없는 왕자의 객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속에 용기를 발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용기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의 용기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리, 그 순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 올지라도 그 이면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씩씩하게 돌파해 나가는 돌파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을 용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익숙하고 풍요로웠던 땅을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하나님만 의지하며 막다른 홍해로 진격해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요단강에 발을 담근 인물입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용기는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단순히 철부지 망나니가 아니라 믿음의 용장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들 요나단이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블레셋군을 공격하려 할 때 아버지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울이 그곳에서 재판일을 보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그론은 일종의 타작마당으로 타작마당에서 공무를 수행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그곳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그런 추론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가 그곳에서 태평하게 행정 업무를 치렀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 아히야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사울이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을 잃게 합니다. 그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사울이 번제 사건 이후 하나님의 선교지자인 사무엘 대신에 점술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쩌면 사울은 그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태평하게 그냥 한가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용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직면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돌파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 용기입니다. 그러기에 역으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저 머뭇거리며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오늘 사울이 자신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점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다면 행동이 결여된 믿음은 영적인 게으름을 넘어서 자칫 하나님 대용품을 찾는 신앙의 변질로 치닫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연루되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기업의 회장님, 한편으로 장로님이셨던 그분에게 멘토 같았던 한 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사망하기 직전 스님께서 함께 동행해서 청담동에 있는 점집에서 함께 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제 20만 원이 없어 스님이 대신 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행동해 나가려기보다는 그 상황을 대신 책임져줄 하나님 대용품을 찾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사귀는 남자랑 결혼해도 되나요? 사업이 언제쯤 잘 될까요? 몇 달 전부터 남편과 각방을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의 K점집 처방록에 들어있는 문의사항들입니다. 이 점집 주인 이모 씨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고민거리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년월일로 기륜화복을 따지는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 점 등을 봅니다. 한국역술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술시장의 규모는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4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집에서 주로 있던 각종 역술업소가 이제는 카페와 미용실, 그리고 인터넷, 휴대전화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풍조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새해 운세를 보기 위해 점집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결혼 상대자의 궁합을 보기 위해 역선을 찾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광고지에서는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땡땡 철학관이란 글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결혼식장 예약실의 달력에는 손 없는 날, 애기 끼지 않는 날 등이 적혀 있다고까지 합니다. 믿음은 추상어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요청하는 구체어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때 그런 신앙은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요행을 바라며 하나님 대용품을 찾는 신앙의 변질로 치닫기 십상입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행동하는 용기를 지닌 믿음의 용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구체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 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의 원어상의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거야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겠지, 기필코 도와주셔야만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느냐 여부는 바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겸손함의 발로였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용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냐의 여부는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역을,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곤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또 하나님의 방향성과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일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고백처럼 도움을 주시고 또 도움을 안 주시고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마도이며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무언의 수용이 내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역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참소에 의해 끌려온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딱 한 번 더 신상에게 절할 기회를 줄 테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풀무불에 넣겠다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답했던 말이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느부갓네살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은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일 정한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을 지녔던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걸어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 내포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고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나단은 결국 자신의 무기를 드는 군졸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그런 그들의 공격에 블레셋 군인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게 하시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존중하며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요나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상황은 건너편에서 망을 보던 이스라엘 군에게 목격됩니다. 곧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고 결국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군졸 한 명이 없어진 것이 파악됩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먼저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마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명령하며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사무엘 사장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려 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까지 중간에 멈추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욕심을 쫓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신앙의 도구화, 기복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쌀을 가리키는 라이스에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크리스천이 합쳐져 이루어진 명칭입니다. 쌀 크리스천, 알고 크리스천이란 뜻으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이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입문 동기가 현세적인 이익, 눈앞에 있는 유리함에 있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명의 주림배를 채우실 만큼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단순한 육신의 떡, 현세적인 쌀에 머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한 떡을 제공하는 영원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영원 안에서 육신의 떡 그리고 현세적인 쌀도 내려놓고 영원의 진리를 쫓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떡, 현세적인 쌀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와 번영을 쫓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영원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한마디로 라이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떡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쌀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던 기복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 현세적인 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 돌고 역으로 오늘 사울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라이스 크리스천,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변질시켜 갑니다. 그런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던 사울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의 기운을 느끼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라 블레셋 진영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울은 조금씩 승리를 낙관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내린 결정이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에 나섰던 군인들을 향해 사울이 내린 명령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금식은 원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전쟁터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사울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요기가 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먹고서라도 끝까지 전쟁에 임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의 명령은 경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경솔함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는 어구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재규형 동사를 사용하여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처럼 경솔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사적인 전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분출하는 그런 분출구로 오용하려는 그런 이유로 인해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용기이지만 그 행동 안에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께 대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런 겸손함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은 반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해드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자신이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사울의 교만함과 경솔함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사울의 경솔하고 이기적인 판단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핏째 노획문들을 먹게 하는 범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는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핏째 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식하며 전쟁에 임했던 군사들은 너무나도 허기진 나머지 그 말씀을 잊고 가축들을 잡아 핏째 먹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함과 경솔함은 공동체 전체를 곤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통로로 사용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었던 고라는 성막에서 수종되는 직무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고라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와 또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함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교만함은 다른 사람들을 규합하는 경솔함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다단과 아비람 외에 250명의 추종자들이 모집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고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은 땅이 갈라짐과 동시에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를 따르던 250명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촉발된 재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병이 돌게 되어 무려 14,7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과 경솔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됨을 감지한 사울은 기세를 몰아 남은 적을 소탕하기 위한 야간 작전을 준비하려 하고 그에 대해 병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그 인물은 바로 제사장 아히야였습니다. 기세를 몰아 곧바로 야간 전술을 펼치려는 사울에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곧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쭙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아히야의 제안에 사울은 귀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이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사울의 명령에 멈추었던 아히야였음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제안은 제사장으로서의 통과 의례적인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응답하심으로 그들의 진격을 막으십니다. 그런 상황 속 누군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사울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들을 따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아들 요나단에게 발견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만하고 경솔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금식을 명령했던 것,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죄를 범한 누군가를 찾아서 그가 비록 아들일지라도 죽이겠다는 그의 맹세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사사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입다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당시 인신제사는 이방인의 풍습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을 운운하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결국 그를 맞이한 것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딸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신앙 행태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행동은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주변인들에게까지 큰 아픔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양 하나님께는 여쭙지도 않고 임의대로 판단하며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며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된 제비뽑기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먼저는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고 둘 사이에서 다시 제비뽑기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게 하고 요나단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을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울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요나단이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요나단을 죽이겠노라라고 맹세합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한 맹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곧 인간의 체면을 유지해주는 전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자 분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과 관련이 있는 전통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끌고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인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입장, 자신의 명분을 더 중요시하는 완악한 종교인으로 변질되어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아버지로 인해 아들 요나단은 결국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오늘 본문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버지인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 자신했던 무모한 맹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까지 내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두둔하며 그의 편을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통해 분별력 없이 경솔하게 행동했던 사울의 맹세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이라는 불합리한 명령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울에게 순종했던 그 백성들이 왕인 사울에게 이처럼 반기를 들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5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키라는 접속 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가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이루신 일임을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곧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사 승리로 이끌어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회복의 신앙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이 보였던 것이고 그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하셨던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간 순종했던 사울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목소리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영국이 항복하고 인도를 떠날 때였습니다. 간디는 철수하는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기독교인임을 표방하며 예수를 전파했던 예수를 외쳤던 영국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 하나님을 존중하는 주권에 대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신앙인의 요건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 곧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행동하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또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만약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때 그런 믿음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이후 요행을 바라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는 신앙의 변질로 치닫기 십상입니다. 둘째로 아마도의 자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자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드리는 자세,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했지만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척했지만 결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기복신앙인 신앙을 도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런 사울은 하나님과의 동역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서 제외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단지 구원에 만족하며 신앙을 도구화해서 육체의 떡, 현세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의 부르심이셨습니다. 그런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발휘하는 대담한 믿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한 믿음을 매일매일의 삶에 실천해 나아가심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신앙인의 요건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행동하는 용기를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장을 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드리며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 안에는 사울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행동하는 용기는 결여되어 있고 입술로는 주님을 운운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하는 교만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는커녕 주님을 무시하며 오히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완악함을 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도를 넘어 하나님 대용품을 찾는 죄악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저희의 눈을 여사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 나태한 신앙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권을 존중해 드리며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저희 삶이 주님 역사의 현장이 되고 저희의 생이 주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저희를 온전케 해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